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에베소서 3장으로 모시겠는데요. 이 3장의 주제는 교회는 비밀이다. 이 비밀에 대한 설명, 비밀에 대한 정의, 또 지식, 능력 이런 부분들을 간구하는 기도로 이 에베소서 3장은 가득 채워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본서의 교리적 부분 가운데 이제 마지막 장이 되는데요. 우리는 교회가 몸이요 성전이라는 사실을 앞부분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가 비밀이라는 사실을 배우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비밀이라고 말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인지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서론적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비밀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주 커다란 오해가 이제까지 있어왔습니다. 이 비밀이라는 말, 이 표현은 뭐랄까 좀 탐정소설과 같은 개념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비밀이란 지금까지 감추어졌던 것이 이제는 밖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구약에 계시되지 않은 것이 교회인데요. 교회는 오직 신약에만 계시되고 있습니다. 모페트라는 이 비밀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비밀, 사실은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 마우스를 진리라는 표현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러한 진리를 그냥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표현으로 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는 계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것을 계시하시려고 이 에베소서 3장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비밀은 아가다, 크리스티나, 코난, 뭐 도일 등 이런 사람들이 쓴 소설에 나오는 비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요즘 뭐 SF 영화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공상과 그런데 나오는 비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며 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비밀에 관하여 두 가지 극단적인 관점이 있는데요. 저는 이 관점들이 저에게는 비밀이라는 사실을 말해야 좀 될 것 같습니다. 그 한쪽에서는 교회가 구약에서는 계시되어 있지 않다는 바울의 분명한 말을 좀 무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들은 교회를 그냥 이스라엘의 하나의 연속선상이 아니냐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소위 언약 신약으로 알려져 있는, 그래서 언약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계승되어져 왔다 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주사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을 이해하며 그것들을 교회에 적용시켜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수년 전에 아이언사이드 박사가 그 언약 신학적 관점에서 주장하는 집단에서 사용하는 성경을 아마 이 매기 목사님에게 보내셨던 것 같아요. 이 구약 선지자들의 책 가운데서 어떤 부분에다 이 아이언사이드 박사는 교회를 위한 축복들, 교회를 위한 축복들이라는 제목을 붙였다는 것이죠. 또 다른 장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라는 제목을 붙였던 것이죠. 교회가 축복을 누리면서 한편으로 이스라엘의 저주가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표현만 다르지 한 사람이 축복을 누리고 한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 사실은 그 축복과 저주가 모두 이스라엘에게 적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집단에서는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과 또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이라는 바울의 말을 부당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비밀을 바울에게만 특별히 계시하신 것으로 간주하는데요. 이것은 뭐랄까요? 세대주의 중에서도 아주 그 앞선 그런 세대주의 입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결과로 교회의 시작은 오순절 이후로 보는 것이죠. 그들은 여러 가지 추측한 그 날짜를 계산을 했습니다. 이러한 우월한 지식을 가졌다는 주장은 영적인 교만을 낳게 했던 것이죠. 교회가 구약에는 계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계시되었을 때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어떤 교파의 신학교에서도 또 어느 그러한 교수들도 교회를 에덴 동산에까지 소급해 가려고 이렇게 하는 경향들을 더러는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교회는 분명하게 구약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죠.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오순절에 일어났던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신자들의 몸을 조성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신자들의 집단은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데려가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구속의 날까지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는 그날이 바로 구속의 날인데요. 저는 우리가 오순절 날을 마치 민물과 썰물처럼 이리저리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순절의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밀에 대한 설명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좀 보기로 하는데 먼저 3장 1절로 2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사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문자적으로 나름대로 좀 이 메기 목사님이 이렇게 번역을 해 보셨는데요.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렇게 좀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현재 상태를 갇힌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죄수가 되었다. 이제 이방인들은 바울이 다음 장에서 서술하고 있는 새로운 특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밖에서 소망이 없이 멀리 있던 자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데 모였다.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바울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그러나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바울은 그 비밀에 대하여 말한다. 이것이 이제 미애기 목사님의 해석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14절에 다시 생각을 계속해 나아가는데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이 말하는 바울의 문맥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14절 사이에 있는 모든 사실들은 뭐라 그럴까 좀 과로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바울은 기도하기 시작하기 전에 그 비밀에 대해서 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불러 이방인들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도들과 비교할 때 바울의 사역은 특별하고도 그런 면에서 좀 색다른 사역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라고 갈라디아서 2장 7절에 말씀한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독특하게 바울의 사역은 한정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 메시지는 다르지만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뭐랄까요? 이 상대방은 전혀 다른 범주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가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바울은 이방인이었던 빌립보 간수에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베드로와 바울은 모두 동일한 메시지를 가졌지만 각각 다른 집단을 향해서 전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전혀 새로운 사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은 구약시대와는 전혀 다른 경륜이요 세대인 것입니다. 바울이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의하여 살았을 때에는 이방인들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나아갔던 일도 없었고 다른 경륜 아래 살고 있었던 때도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새로운 경륜 아래 있었고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가 되었던 것이 그러니까 바울이 누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 인도하심 그 경륜과 예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하던 그것과 다른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변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를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넓혀 나가셨던 것입니다. 3절로 4절을 볼게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기 여러분 보면 계시로 그랬잖아요.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이 비밀이 바울에게만 알려졌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오직 바울만이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그 모든 사도들이 그 비밀을 알았다고 말하지 않나요? 바울만 안 것이 아니죠. 그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박해하는 바울이 사실은 그리스도를 박했다는 그 사실을 네가 나를 이렇게 박해하지 않았니?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셨던 방법 아니신가요? 저는 하나님의 비밀이 구약에는 계시되지 않았던 것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되풀이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 비밀은 신약에서 계시되었습니다. 비밀이란 말은 신약에서 저희 뭐랄까 좀 사용되고 있는데요. 우리 가운데 약 27가지의 각각 다른 비밀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실 지금 이 3장 말고 앞서서도 비밀이란 말을 썼어요. 예를 들어서 1장 9절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아래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2장 14절 15절에도 비밀이란 말을 썼어요. 그리고 로마서 16장 25절에도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조차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조차 된 것이니. 골로새서 1장 26절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구약시대에서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위치를 다소간 찬탈하고 있다는 생각을 좀 왠지 갖게 된다고요. 그들은 주님 자신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모르시는 일을 자기들이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데 거기에 좀 역겨움이 있어요. 비밀은 그것이 구약시대에는 계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의미하는데 구약시대에도 그러한 내용이 그대로 있다고 말을 하니 이게 되냔 말이죠. 계시하지 않으셨으므로 구약시대에는 없었던 겁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말이죠. 자, 여기서 찬송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령 구원 내게 신을 해줘.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3장 말씀 나누어 볼까요? 이제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비밀의 정의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바울은 여기에서 그 비밀이 오직 자기에게만 계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 비밀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우리 가운데 잘 밝히고 있는데, 과거 세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아들들과 교회의 선지자나 사도들 사이에는 날카로운 대조가 있다고 지금 바울은 밝히고 있는 거거든요. 구약에서는 아무도 교회와 관련된 희미한 불빛조차 보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들에게 계시된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은 이 거룩한 하나의 그 계시의 어떤 책임을 지우는 직책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 비밀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이 장차 오실 성령님에 관하여 약속하신 그러한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되고, 매규 목사님이 이 내용을 참으로 많이 강조하는데 비밀이란 정확하게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리라는 사실이 아니고요. 구약에서는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몇 구절만 제가 인용을 해보면 이사야서 11장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60장 3절도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사야서 42장 6절도 그렇거든요. 스가랴서 2장 11절 말씀은 어떤가요?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거하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말라기 1장 11절도 같은 개념입니다. 그 비밀이 이방인들의 구원받았다는 내용이 아니라면 그러면 무엇일까요? 그 비밀은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동일한 토대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은 새로운 몸인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 새로운 몸의 머리이시니까요. 그러므로 인류를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는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어요. 한 2000년간 그랬죠.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이거나 이방인이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이것도 2000년간 그랬어요. 이 세 가지 구분하라면 또 유대인, 이방인, 그리고 오순절에서 휴고에 이르는 교회, 이것도 한 2000년. 그래서 뭐 2000년 주기로 역사가 나타나니까 아마 뭐 금세기에 뭐 무슨 역사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바라보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건 이렇게 인류를 3단계로 2000년, 2000년, 2000년씩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서 이 세 가지 구분을 이렇게 언급하는데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인류 전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비록 구약시대에 그 모형은 있었지만 교회가 없었던 거거든요.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하실 때 미래를 언급하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후 오순절에 교회가 시작된 것인데요. 교회가 오순절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유대인과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공존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교회가 모두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그러므로 들어오지 못했더랬어요.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 모두를 한 몸으로 구성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워진 하나님의 지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3장 7절 말씀을 볼까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사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는 사실이나 또는 그 비밀을 알았다고 하여 우월감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저 일꾼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이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집사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디아코노스이지 않습니까? 그가 사울로부터 변화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바리새인 사울로부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사도로 변화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 몸의 일원입니다. 그 이루어진 모든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주의 종인 것이죠. 바울은 사도의 능력과 은사를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8절로 9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날 옛부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던 교회의 비밀 또는 경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이것이 제가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지금 모르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 그건 당연하죠. 얼마나 제가 부족한 인간인데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언젠가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볼까요? 바울은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바울은 항상 사도로서 겸손한 자세를 가졌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고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3절에 뭐라고 그랬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절로 11절을 볼까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늘에게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여기에서 그 비밀에 또 다른 목적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지식을 통하여 교회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지혜를 보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었다. 우리 이방인들과 핍박자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찌해서 이런 영광이 주어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입니다. 바울은 너희를 위한 나의 고난 때문에 용기를 잃지 말라. 그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비밀의 위대한 목표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은 기꺼이 투옥의 고난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인들이 낙심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갇히는 것은 그들의 유익과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기 성경강해 지금까지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자녀의 어깨나 머리에 손을 얹고 자녀가 형통케 되길 기도해주는 책 365일 자녀 축복 안수 기도문을 보내드립니다. 청취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